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들이 다음 주에 대면 협상을 진행한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어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하이에서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주 대표단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지금 시점에서 공식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고위 통상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입니다. 양측은 지난 9일과 18일 두 차례 전화 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과 대면 협상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국방 백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백서 전문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역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개입으로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개입을 확대하면서 안보에 더욱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고 중국 측은 평가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문제와 관련 양안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는 외부를 향한 군사적 확장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회견에서 이번 국방백서는 방어적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부르짖지 않을 것이고 세력과 세력범위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국방백서를 낸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측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오늘 미국 의회에서 공개 증언합니다. 뮬러 전 특검은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정보위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할 예정입니다. 뮬러 전 특검은 지난 4월 2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정리한 448쪽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공모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사법방해 관련 사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청문회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으며 특검과 의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 낭비가 연장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국방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현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민해방군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중국 국방부가 어떻게 홍콩 시위를 직접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헌법 1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홍콩 당국이 사회질서와 재난복구를 위해 중국 정부에 인민해방군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홍콩 당국이 요청하기 전까지 인민해방군은 지역 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 대변인은 지난 21일 시위대가 중앙정부 대표기관인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제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 한국 공군과의 대치와 관련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 주재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발표하고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주재 러시아 차석 무관이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외교 안보 고위 인사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한일 갈등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강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법당국이 중국 기업과 업체 간부 4명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 남부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6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국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북 실무협상과 전날 발생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무단 침범 사태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밤 한국에 도착한 볼튼 보좌관이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 취임 후 첫 단독 방한에 나선 볼튼 보좌관은 24일 하루 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수장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여 동안 정 실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 5가지에 대해 협의하고 미한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양측은 전날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태에 대해 논의했고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정 실장은 또 지난달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동맹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미한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양자 및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로 이동해 강경화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볼튼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는 오랫동안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킨 굳건한 미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많은 도전이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앞으로도 긴밀히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objective we have and I know that you have is to emerge with a stronger ROK US alliance.
강경화 장관인 볼튼 보좌관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찾았다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그럴수록 양국 동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도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줘 고맙고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ou come at a very interesting and challenging time. When lots of things are happening on a almost a daily basis.
강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난 볼튼 보좌관은 광범위한 현안들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와 한일 긴장 완화 방안 등 다른 질문에는 앞으로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얼 매튜스 국방정책전략 담당 선임 보좌관, 앨리스 후커 한반도 보좌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한국 측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태진 북미국장,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한편 외교부 방문에 앞서 국방부 청사를 찾은 볼튼 보좌관은 1시간 동안 정경두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한 양국 간 공조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내 미한 동맹 관계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역동적인 변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한 양측이 안보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부 파기 주장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날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 사태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강한 지지를 보내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지지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이들 동맹의 대응도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또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두 동맹국들과 러시아, 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관련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미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는 철갑처럼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한일 간 갈등을 틈타 시행된 의도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미, 한일 3국 공조의 균열을 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출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과 러시아의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이나 독도 상공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행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삐걱대는 한일 공조를 시험해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rade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at they could possibly see that as an opportunity to exacerbate that situation.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틈타 이를 더 악화시킬 기회를 포착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럴 때일수록 미국 정부가 강력한 목소리로 적대 행위를 규탄하고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특수전 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사건에 중국과 러시아의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 is a deliberate action to cause friction with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y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sow the seeds of even more fr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미한일 3국 관계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된 행동으로 특히 한일 사이 더 많은 마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계속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동북아 안보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The trade friction, all of that really harms the national security for both South Korea and Japan. And I wish that the Russian and Japanese overflight.
최근 무역 갈등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도발이 한국과 일본 안보에 경종을 울려 한국과 일본이 역내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조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의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엄격히 구분하면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다른 개념이라면서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국방부의 발표대로 러시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y would insert themselves into the territorial controversy here again is provocative, unnecessary, and disturbing.
현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 한복판에 끼어드는 것은 도발적이고 불필요하며 걱정되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만약 러시아나 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두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를 견제하려면 미한일 3국 공조와 특히 한국 일본 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일련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은 비핵화 합의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일련의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의 하나로 중국의 북한 안전보장 약속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안전보장도 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해전 차관보는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협상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get going on the negotiations. Get from the North Koreans.
협상을 재개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7년 6자회담 당시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원한다고 전해 듣고 이를 제안했지만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괴관 외무성 부상이 거절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Probably. One of the best security assurances you can have. And that's what we've offered to the North Koreans in the six-by talks. And I think that's what we're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과 함께 미북 관계 정상화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안전 보장 조치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는 6자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제안했던 것이고 아직도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에 앞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The two parties need to come to an agreement as to the ultimate goal. And then once you come to an ultimate, you know,
미국 양측이 최종 목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어야 하고 행동 대 행동을 토대로 관련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상징적인 안전보장 조치들은 그동안 북한에 제공됐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안전보장 조치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l difficulty in terms of what action the U.S. takes is economic benefits, including sanctions.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프로젝트 등 경제 혜택들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느냐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것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실무 회담이 재개되면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폼페이오 장관의 거듭되는 안전보장 발언은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관련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for the United States, they will not be offering security assurances withou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원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90표, 반대 8표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태 이후 약 7개월간 이어진 국방부의 리더십 공백이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올 1월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온 패트릭 셰너엔 대행을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셰너엔 전 지명자는 가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낙마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 선서식을 하고 신임 국방장관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2017년 육군성 장관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전역 후에는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협상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내며 군축 비확산 업무 등에 관한 협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부터는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에서 로비스트로 7년간 일했고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의 선임 정책고문,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 몸담은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6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영내 위협으로 거론하며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어떤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 위기 시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다음 달 초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23일 에스퍼 장관이 8월 초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계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문에서 에스퍼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연합체 결성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전 실험을 하기 전에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외형상 3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항모 전투단 지휘관을 거쳐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실장을 지낸 마이클 맥데빗 미 해군 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에 외형상으론 최대 3발의 SLBM 탑재가 가능한 옛 소련의 구형 골프급 잠수함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submarine called the Golf. Golf like in golf. Class submarine. And it only carried two or three at the most.
원거리가 아닌 한반도 인근 지역에 활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전 배치된다면 탐지가 어렵고 기습이 용이해 한국과 일본의 지상 요격 중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The North Koreans a chance to shoot in a direction towards either country.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세 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신형 잠수함은 SLBM에 대한 방어 체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해군 전력상 한반도 본토 방어에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페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사거리가 1000에서 2000km에 달하는 북극성을 탑재해 지상 미사일 방어 체계의 레이더 탐지 범위 밖이나 후방인 부산 인근 해안에서 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onger the range it is, the more they could be out of our area of interest and gives them a better chance.
그러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북극성 발사 실험에 성공했던 잠수함은 발사관이 한 개인 신포급이었던 반면 이번 신형 잠수함은 발사관이 늘어난 만큼 실전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 got to ask how it will work for individual missiles on that submarine and also how quickly can all three of the missiles on the submarine be fired.
한편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 무기 조종관은 북한이 현 시점에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한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unhappiness North Korea has over the
아울러 핵 미사일 시험 중단에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고 세이모 전 조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사법 당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제재 회피를 도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이 이번에 기소한 중국 기업은 단둥 홍샹 산업개발입니다. 미 법무부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둥 홍샹 산업개발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돈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려는 북한 기업을 도왔다는 겁니다. 단둥 홍샹 산업개발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이 회사의 마 샤오홍 대표와 다른 고위 간부 3명으로 법무부는 이들이 뉴저지주 연방 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단둥 홍샹 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존 데모스 법무차관은 피고인들은 20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둥 홍샹 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공공연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광선은행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두 곳에 미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으로부터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단천상업은행 역시 2005년 미 당국에 의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고 조선혁신무역회사는 2009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금지법 위반으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기소장은 마샤오옹 등이 대북제재 기업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미 달러를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마 대표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셰이셸, 홍콩, 웨일즈 등의 많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명의로 중국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미국 대리계좌와 연동시켰습니다. 이어 북한 기업과 거래할 때 이들 유령회사 계좌로 미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달러 거래에 나섰는데 조선광선은행은 이 같은 판매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마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0년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또한 돈세탁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벤츠코우스키 법무차관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제재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거래할 음모를 꾸미는 중국 기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불법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형사기소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언론은 두 나라가 경제 안보 면에서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사태를 봉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1일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가망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갈등을 일으켰고 이것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전임자가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며 어떤 사죄나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내 통념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타협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고 미국은 한국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지난 16일자 사설에서 북한과 중국과 관련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중간에 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두 나라 지도자가 더 이상 관계를 깨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과 문화 등 양국의 건강한 교류를 부각시키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도자들은 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조용히 비판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한일 양측이 근시안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고 미국의 이익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선임 보좌관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동맹의 결속은 중요하다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은 세 나라 간 공조를 깨면서 중국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메데로스 전 선임 보좌관은 또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귀를 기울일 대상은 미국뿐이라며 미국이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두 나라에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셀레스트 에링턴 교수는 1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타당한 불만이 있지만 동시에 양측 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는 두 나라 경제를 해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삼각공조를 더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경제 분쟁이 안보 갈등으로 번질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링턴 교수는 미국의 개입이 특효약은 아니지만 갈등 해결에 도움은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본은 곧 미국과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에링턴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UN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건데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이달 말 첫 출항을 계획하고 있던 한국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평양사무소는 북한 외무성 담당자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들었으며 이를 한국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후로 WFP에 남측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WFP가 북한의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WFP를 통해 북측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진전된 절차는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절차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상황에 대해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한국 정부는 인도적 동포애적 견제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당초 계획대로 9월까지 5만 톤이 다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WFP 측은 24일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해 북한 측이 거부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VOA 질문에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 5만 톤을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일 WFP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대북 식량 지원의 경우 남북 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사례가 있지만 WFP를 통한 간접 지원을 북한이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속된 가뭄 때문에 지난달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24만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북한의 가뭄 상태가 지속돼 곡물 생산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관측 자료와 농업기후 지수 등을 종합한 결과 북한은 지난 2분기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보였고 관계용 수확보는 열악했으며 주요 곡물 생산 지역 내 가뭄 상황은 4월에서 5월로 접어들며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농무부가 공개한 강수량 자료를 보면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는 지난 4월에서 5월 강수량이 정상 기준의 75%를 밑돌았습니다. 또 토양 습도 측정 위성사진은 토양의 표면 수분 함유량이 4월에 정상보다 한두 단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5월엔 더 심각했습니다. 아울러 위성 영상에 기반한 농업 가뭄 지수 측정 자료는 황해 남북도 여러 지역이 4월에서 6월에 취약보다 불과 한 단계 낮은 D3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곡물은 여름 작물로 3월에서 6월에 심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가뭄이 작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6월에 끝난 모내기가 이런 광범위한 가뭄 속에서 진행돼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을 도정 후 기준으로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확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5년의 평균 수확량보다 17% 낮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에선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160만 톤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가뭄이 해갈되지 않으면서 수확량 전망 규모를 24만 톤 더 내린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가뭄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북한은 올해 식량 안보와 물 부족 악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38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독일 구호단체를 통해 평안남북도에 제공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38만 5,6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19일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계를 힐패 세계기아 원조에 이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시골 지역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실을 발표한 2019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기아 원조는 북한의 어린이 시설들의 채소와 콩 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에 대비해 농사를 짓고 가축 생산을 늘리는 방법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유치원 조리사,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점원 에그로 액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평양 다렌 노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평양에서 만난 뒤 양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고려항공이 평양과 중국 다렌 사이를 오가는 노선의 전세계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19일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평양 다렌 간 전세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항공료는 편도가 1459 위안으로 약 210달러, 왕복 2821 위안으로 410달러입니다. 항공기 위치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나와 있는 평양 다렌 간 운항 항공기는 AN-148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우크라이나의 항공 설계국 안토노프에서 만든 여객기로 68인에서 최대 85인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평양 다렌 노선 재개로 북한과 중국을 잇는 고려항공 노선은 4개로 늘었습니다. 고려항공은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을 각각 주 5회와 3회, 2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의 이번 항공 노선 재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북중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중 양국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활격기에 들어선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북한은 최근 집단체조 공연인 인민의 나라와 금강산 관광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이에 맞춰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전년 대비 30에서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관광 등 분야에서 북한의 외화벌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의 탈북민 출신 대학생들이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3주간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을 찾은 11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북한을 탈출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워싱턴을 거점으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민간단체 한인 나눔 운동이 주최한 연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유엔 등 국제기구와 헤리티지 재단 등 민간 연구기관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연수 마지막 날을 맞아 지난 3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 사람으로서 독립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와 저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크게 답을 얻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한 것도 이번 연수 기간 중 큰 화두였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익이 맞아야 그게 뭔가 효력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얻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교류가 있음으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인 나눔 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연수 프로그램을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23년간 근무하면서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 계신 그 노동자분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애기 타낼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좀 많다 책임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야 이거 북한은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더 심할까.
나 대표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 미국 와서 워싱턴 경험하면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반도의 미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도 쌓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알고
나 대표는 탈북민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 TV를 보면 수입병을 없애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 가지 유약재들을 우리나라의 흔한 천연 광물을 가지고 자체로 생산 보장해서
배도전차 부분품들의 국산화 비중을 98% 이상으로 보장하면서
북한이 수입병을 없애다며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외환안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지자 수입을 줄이고 국산품을 사용해 귀중한 달러를 아끼자는 의도라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열악하지만 북한 걸 쓰면서 외화를 될수록 그 외화 또 외국 상품을 쓰면 그만큼 그 애국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선전공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의 구호부터 대외정책, 산업계, 돈주, 당 간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할 당시 북한 당국이 내건 구호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식경제, 강성 부흥의 전성기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구호는 자력갱생과 말리마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북한 당국이 1950년대와 60년대 사용했던 자력갱생 구호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강력한 안보이사회 제재 조치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 길밖에 갈 데가 없겠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북 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북한의 광업 분야입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북한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겼습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해 3월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석탄 2만 6천 톤을 실어 밀수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물선은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억류된 데 이어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조치됐습니다.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석탄, 수산물, 의류, 인가공 등 북한의 3대 수출을 주도하며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돈주들도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당 간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 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달러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달러 8천 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위부와 당 간부, 검찰소와 세관장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들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재로 돈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간부들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관료들은 뇌물을 통해서 즉 무역이나 외화벌이꾼들을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외무를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이나 외화벌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중간 관료의 줄 수입은인 뇌물도 줄겠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제재의 여파는 공장과 기업소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외환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정권 수립일 그리고 당 창건일에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특별 공급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외화가 부족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엄청난 달러를 써가며 기름을 밀수해 외화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워싱턴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So they're using their dollars to bring in the fuel oil which they desperately need. But in the process
그동안 대북 제재 무풍지대였던 장마당도 이제 제재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사가 안 돼 장마당에서 디젤류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한편 한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꽃제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에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한권 풀어서 그 꽃제비가 뭐 시장이나 그 역전을 드나드는 곳을 정말 저 강하게 저 돈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을 저 전국적으로 많이 저 그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 만나하는 아이들을 바로바로 잡아가지고 그런 그 고아원에다가 보내는 그런 것을 좀 아주 집요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 도시가 아니고 여러 도시에서 그런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 전체적으로 저 일반 서민들에도 많은 좀 타격이 받기 시작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재 해제는 북한 수뇌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정치적 과업이 됐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말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영변 핵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고 김 위원장은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의 권위가 크게 추락했다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갈 때 외교 안보 라인을 대규모로 제동을 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실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복귀해서 거의 결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장마당 세력들, 북미 협상에 대해서 기대했던 엘리트 세력들 이쪽 양측으로부터 실망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주목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월에서 4월까지 넉 달간 북한에 4천 톤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1월에서 5월 기간 중 2만 2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정한 공급 한도의 42%에 달하는 겁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가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몰라도 대규모 경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A little bit of food aid, a little bit of gasoline maybe. Nothing at all comparable.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를 푸는 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고 그 실행에 상응한 단계적 제재 해제 조치를 얻어내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7월 24일
냉전이 한창이던 1959년 사회주의 진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무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냉전 시대 가장 유명한 논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키친 디베이트, 부엌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 무역 박람회장에서 서로 자신의 국가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닉슨은 후르시초프에게 박람회에 전시된 부엌 용품 등을 가리키며 미국 사람들은 14,000달러만 있으면 이런 가전제품이 완비된 집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닉슨은 현재 철강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이지만 그런 노동자들도 누구나 이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후르시초프가 곧 완공될 소련의 주택에는 이런 것들이 완비될 것이고 미국의 집들은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지만 소련의 집들은 미국의 주택보다 훨씬 견고하게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자녀와 손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닉슨도 지지 않고 미국의 집들은 20년보다 더 훨씬 오래가고 미국인들은 20년이 지나면 새 집과 새 부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부엌 논쟁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97년 7월 24일 여성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여성 비행사 아밀리아 에어하트가 미국 중서부 캔사스주에서 태어납니다. 일찍이 비행에 관심을 가졌던 에어하트는 20살 때부터 비행 조종수를 배웁니다. 에어하트는 이후에 돈을 모아 25살 때 처음으로 자신의 비행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 1928년 에어하트는 여성 최초로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6월 1일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섭니다. 하지만 에어하트는 비행 도중 태평양에 있는 하울랜드 섬까지 200km 남았다는 무선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됩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에어하트의 도전 정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vo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